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 세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 혹은 영적인 세례의 의미를 각각 죽음과 생명, 성숙과 사명이라는 그러한 네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그 나누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그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펀더멘탈한 것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주로 새 생명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러나 새 생명을 갖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죽음이기도 하고 또 이전 것은 죄이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수는 죄의 들이라고 하는 복수보다 앞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라고 하는 단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수는 죄의 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수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단수인 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시작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십자가에서 성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다시 말해서 성찬이 상징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기도 한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도덕주의나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냉소주의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쾌락이나 물질주의나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의 원리들 혹은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었냐고 여러분들께 여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세상의 원리들과 학문들과 가치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이 묶여 있다면 우리는 크게는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도구들에 묶여 있고 붙잡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죄와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례의 두 번째 의미, 생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자, 새 것, 바로 새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지녔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혹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면, 그렇죠, 리추얼이라면, 세례가 그런 의식을 상징한다면 마치 생일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세례 일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 지적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 네, 저도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야 참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 중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을 세례의 경험이 없는 세례의 의식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세례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례라고 하는 의식, 리추얼은 새 생명을 얻는다 혹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강조할까요? 넓게 보면 기독교에서. 예, 가장 그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의식을 강조합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에 놓였다면 형제가 세례 받고 싶지만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에 있다면 이 형제의 마음속에 비록 내가 상황상 세례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심지어 카톨릭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표징이었죠. 사인이었고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는 마음의 할례래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마음에 새겨진 일, 영혼에 새겨진 표식,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세례를 받으면 좋지만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례의 두 번째 의미,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표지는 마음의 할례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지는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언제 시간의 문제겠죠? 언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파입니다. 그렇죠? 구원파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꼭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보통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보통 교회 가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가면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면 0 아니면 100인 거죠. 확실한 신념입니다. 100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다면 자꾸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곤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 중고등부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요즘에도 가끔 그런 수양회가 있기는 한데 예전에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중고등부 수양회에 가면은 꼭 성경 구절을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 외우라 그러죠. 예. 네. 저는 이제, 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꼭 그 구절을, 그날의 성경 구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구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외운 다음에 그것을 자신 있게, 예,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어떤 사람은 외우기는 외우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감 없이 외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주 기어들어가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외운 사람은 밥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보기에 쟤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밥 못 먹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은 그 목소리에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느냐, 기준은 그 목소리에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기준은 결국 그 구절을 외우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양의 그런 에피소드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위 구원의 확신이 있다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꼭 큰 소리로 누구나 듣게 쩌렁쩌렁하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소그룹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나는 마음으로 믿고 나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처럼 마음으로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때는 어떤 순간은 조금 불안해하고 어떤 순간에는 좀 근심하기도 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여전히 새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그렇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마음의 작은 소리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너의 연약한 고백도 충분히 새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과연 누가 컨펌을 해줍니까? 과연 누가 컨펌을 해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소위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 함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냐, 누가 시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예화로 사용했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Sawdust Revival입니다. Sawdust가 뭡니까? 톱밥이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Sawdust, 톱밥 때문에 생긴 먼지가 Sawdust잖아요. Sawdust Revival, 톱밥 부흥이 과연 무엇입니까? 1800년대, 1900년대 미국의 대각성 부흥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에 몰려드니까 건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야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냥 천막만 쳐놨지 당신은 바닥이 너무 진흙탕이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질퍽질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바닥이 질퍽질퍽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톱밥을 깔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의 설교의 끝에 콜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 다 바로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저 뒤에서부터 이 강단 앞에까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앞으로 쭉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톱밥이 깔린 이 가운데 통로를 걸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Sawdust Reviva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톱밥 부흥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 거듭남,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흥 집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전기 중에 하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기입니다. 거의 600페이지 넘는 전기인데 사실은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자서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호세에서 부흥 집회를 했다. 이만큼의 사람이 거듭났다. 그리고 내가 LA 가서 부흥 집회를 했다. 내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부흥 집회를 했다. 그런 얘기들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이후에 수많은 전도 집회들을 통해서 현대판 Sawdust Revival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남가주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여름이면 항상 연례 행사처럼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 Anaheim Angels, Anaheim Angels 구장에서 하던 Harvest Crusade였습니다. 벌써 이름부터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Harvest Crusade, Greg Laurie 목사님이 하시던 부흥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그 집회에 가장 큰 강조점은 거듭남이었습니다. 본오게인이었습니다. 거듭났다, 본오게인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한 인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수많은 전도 집회에 갔지만 한 가지 지금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그 모든 본어개인의 구원받음의 주체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인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Anaheim Angels Harvest Crusade까지 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내 결정입니다. 찬양을 부르기로 결정하는 것도 내 결정이에요. 메시지를 듣기로 하는 것도 내 결정이에요. 내가 그 앞으로 걸어나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마치 인간의 결정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그 모든 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태스크를 인간이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그 옆에서 돕는 분처럼, 그래 조금 더 힘을 내봐, 그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 옆에 있는 헬퍼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사실 그러한 전도 집회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신앙생활의 주인이고 누가 신앙생활의 호스트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의 아이가 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이의 힘입니까? 아니면은 분만실에서 힘을 쓰는 엄마의 수고입니까? 물론 둘 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엄마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것도 바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누가 컨펌해 주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born again,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니고데모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바로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바람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을 듣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스텝 바이 스텝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알아요. 거듭난 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푸뉴마. 그렇죠? 푸뉴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받는 일, 새 생명을 얻는 일은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죠. 구원받는 일은 그냥 시크릿이 아니에요. 저, 너 잘 모르지?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시크릿 모르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럽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 신비한 일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 목사야. 나만 쫓아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9% 이단입니다. 시크릿이 아니라, 구원받는 일은 시크릿이 아니라 뭐예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 어머니의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사역이 먼저이지 인간의 확인 도장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체가 돼서 먼저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세례는 어떤 순간에 좀 부족해 보이고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새 생명의 확신은 마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처럼 아, 제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질문하고 여전히 스트럭을 해요. 희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파이널 뭐라 그래요? 밸리디티, 마지막 최종 최종 확인을, 유효성을, 밸리드를 확인해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100% 확신이 아니더라도 나의 확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확신의 강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결정, 내 결단,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씻어주셨다가 뭐예요? 뱁티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씻을 수 없이, 우리의 영혼 안에 사라질 수 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를 씻어주신 분이,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씻겨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여러분은 마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의식으로, 리추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일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마음의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어떤 때는 다 알 수 없지만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